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어젯밤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입법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실의 외압이 드러났다면서 이번 달 임시국회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입법 청문회 직후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급적 빨리.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7월 4일 날 6월 임시국회가 끝나니까 6월 국회 안에는 처리한다.
국민의힘은 발의 20일 만에 초고속 통과라며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보다 더 독한 독소 조항이 담겼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방 통과된 특검 법안에는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어제 입법청문회에서는 대통령실이 사건 기록 회수를 주도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임기윤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한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임기윤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대통령실이 군은 물론 경찰과도 조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경로했었는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안보상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허위 증언 등에 대해선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어제 청문회 마지막에는 최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변호인 김경우 변호사와 임성근 전 사단장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휘를 했고 가장 큰 책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현장 지휘가 아닌 현장 지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당시 현장 지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7월 17일 도착해서 10시경부터 카톡에 실종자 수색 작전이라고 사단장이 강조했다라고 그렇게 명령에 내려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은 현장 지도만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임성근 증인이 현장에 두 번이나 왔고 화상회의도 했고 구체적으로 지시도 내렸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현장 지휘가 아니라 현장 지도였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사고를 발생시킨 바둑판식 수중수색 지시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단장이 아침부터 집안이 약해서 찔러가면서 이렇게 안전성 차원에서 해라 하는 바둑판처럼 구역화해서 이걸 딱 쪼개가지고 어느 네. 지역이
알겠어요.
중요하면 그걸 집중적으로 하라.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지 대응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는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라고 생각하고 삽 마대를 들고 갔던 부대에게 아무 준비 없이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린 임성근 증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합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네, 어제 청문회 관련해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어젯밤 늦게까지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뭐,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우선 대통령께서 이 수사 외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에서 직접 주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네, 우선 그 국방부 차관이 대통령이 수사 기록을 회수해라 했다는 내용의 통화를 했다는 증언을 했고요.
신범철 전 차관.
신범철 전 차관입니다. 네. 예, 그리고 유재훈 관리관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기록 회수를 위한 전화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화를 예, 임기현 국방비서관한테 받았다라고 네. 하는 주요 사실에 가까운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좀 성과라면 성과인데요. 네. 그렇다면 왜 대통령께서 임성근 1사단장 구하기에 나섰는지 그 이유까지 밝히는 데는 조금 아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 신범철 전 차관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뭐 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대통령께서 직접 관여한 정황은 7월 31일 날 대통령실 일반 전화 02-800-7070으로 전화한 그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한 기록이 있고 이종섭 장관이 그 통화가 끝나자마자 김기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수사 기록을 회수하라 그리고 언론 브리핑을 하지 말라. 그런 직접적인 지시가 내려지는데 그렇게 국방부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고요. 7월 31일 이후에 8월 2일이 있습니다. 네. 8월 2일은 대통령께서 아마 휴가를 가셨는지 일반 전화, 일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세 차례나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해서 결국에는 박정훈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시키고 그다음에 집단항명 수계로 입건하고 그다음에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펼쳐지는데 거기에 이시원,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 출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움직였다. 이런 점들이 객관적인 명확한 정황들이 다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그 청문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 모두 증언 선서를 거부했잖아요.
네네.
예상을 좀 하셨을까요?
사실은 저는 판사 출신인데 네. 불리한 증언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선서 자체를 거부할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제 새로 드러난 사실 가운데 이 최해병뿐만 아니라 다섯 명의 해병대원이 그 당시에 같이 그 경유에 휩쓸려간 그런 사실들도 나타났고 그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사단장 등은 다 그런 보고를 다 미리 다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인간이 양심이 있으면 그런 해병대원들의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을까? 특히 그들은 고위공직자 아닙니까? 국민의 녹으로 일을 하고 공직에 관해서 그 진술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네. 선서 자체를 거부하고 자기 필요한 말만 하겠다, 거짓말만 하겠다. 그렇게 그런 태도를 보였을 때 너무나도 황당하고 네. 기가 찰 뿐이었습니다.
뭐 고발 조치까지 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선서 거부에 따른 고발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저희는 더 검토를 할 것이고요. 네. 다만 여러 가지 거짓말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도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발언했던 것과 다른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국회 모욕죄 정도로 해서 형사 고발 검토를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나 어제 청문회 당시의 태도가 좀 가장 아쉬웠던 분을 꼽으라면 누구를 생각하실까요?
사실은 이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처음에 박정훈 대령은 지금 국가 원료로부터 지금 탄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직에서 해임됐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고 그다음에 자기 부대원들과의 접촉을 다 끊긴 상태에서도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위증의 벌을 각오하고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이제 선서를 했는데 이종섭, 임성근 국방부 장관과 1사단장은 본인은 선서하지 않고 필요한 말만 하겠다. 그렇게 그런 태도를 보였을 때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 누가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임성근 1사단장, 이종섭 국방장관의 그 태도와 진술이 가장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입법 청문회에 불참하면서 민주당의 권력 남용이다, 네. 수사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은 임성근 사단장이나 그의 처의 통화 기록 한 달치만 확보하면 과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국방부 검찰단이나 또 검찰이나 경찰이 이런 거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우리 법사위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합시다라고 했음에도 계속 지금 네 번째 회의까지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국민의힘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이 특검법 모델을 지금 대통령께서 활약하셨던 그 특검의 그 법 모델을 많이 따랐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활약으로 국민적 인기를 얻으시고 대통령까지 되신 것 같은데 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자가당착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일까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요. 저희는 뭐 김건희 특검법을 출발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이라든가 명품백을 받은 그것에 대한 특검법을 이번 것과 같이 입법청문회 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많은 증인들을 채택해서 불러서 과연 진실이 뭔지 한번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승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한의사협회 산하로 꾸려진 의료계 특위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2025년 의대 정원 사안을 포함한다면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발표했는데 전공의와 의대생은 이 논의에서 빠졌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2025년 정원 부분을 포함한다면 의정협의에 참여하겠다. 오늘 의료계 특위가 내놓은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조건에 맞으면은 의정협의에도 나간다고 오늘.
다만 기존의 정원 원점 재검토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선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미 2025년 정원이 확정돼 돌이킬 수 없다고 못을 박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오늘 특위에는 이번 의료 사태의 중심인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 대표들은 불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좀
그 부분 의견을 구한 이해가 건지. 엇갈리지 않는 부분일 겁니다. 아마 원래 전공의들이 요구하던 것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JTBC 취재 결과 특위 차원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에 따로 의견을 구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두 단체 모두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기존의 7대 요구 입장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특위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모든 병의원이 다 같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교수들만 할 게 아니다. 그때는 다른 대원이나 이런 거 맞출 수 있으면 다 같이 맞춰서 하자. 그래서 지금 뭐 너무 중구난방 이렇게 투쟁이 따로따로 하는 거 말고 맞춰서 하자.
의협은 27일에 무기한 휴진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조만간 임현택 의협 회장이 최종 방향을 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요즘 유독 불법 스팸 문자가 많이 온다 싶었던 분들 계실 텐데요. 경찰이 살펴보니 오픈 채팅방에서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정보가 스팸 문자에 활용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지난달 직장인 박주연 씨가 받은 스팸 문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구체적인 액수를 들며 돈을 환급해준다고도 했습니다.
제 번호가 이렇게 팔렸는지 혹은 유출이 된 건지 그것도 좀 제일 걱정이고 그러니까 더 많이 올까 봐도
하루에 5번꼴로 날아오는 문자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입니다.
업무적인 연락도 문자로 많이 오는데 스팸 문자하고 제 개인적인 연락하고 얼핏 보면 구별이 잘 안 돼요.
스팸 문자는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2022년 4천만 건에서 지난해에는 3억 건에 달했습니다. 1년 사이 약 7배가 넘은 겁니다. 올해 5월까지도 벌써 지난해의 절반인 1억 5천만 건을 넘었습니다. 피해가 계속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개인정보 등 6만여 건이 거래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 개인정보를 해킹한 겁니다. 경찰은 이 정보를 판매한 사람이 누군지, 실제 개인정보가 스팸 문자에 활용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뭐 우리가 잘 모르는 경로로 출된 게 그 일단 기본적인 전제고요. 이 수사기관에서 이걸 면밀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JTBC 김희란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단체 견학을 갔던 18개월 아이가 자신이 타고 온 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를 놓친 사이 버스도 앞에 있던 아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한 겁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주차장에 사고 표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18개월 된 여자아이가 자신이 타고 온 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아이는 소속 어린이집 원생 28명과 함께 이날 견학차 산천군 보건의료원을 찾았습니다.
제가 아이들 안 걷게 하기 위해서 정문에서 때려주거든요. 이제 그 정문에다가 차를 세워놓으니까 차를 빼줘야 되잖아요.
교사들은 큰 아이들을 먼저 내리게 한 뒤 건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숨진 아이가 속한 1세반 아이들이 내렸습니다.
당시 버스에서 내린 아이가 버스 우측 앞에 앉아 있었는데 운전기사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운전기사와 교사 5명이 순간 아이를 놓친 게 곧바로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쓸 수 없는 거예요. 아이 혼자서 걸어가게 하는 거, 시야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유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흥이 처치하고 이제 얼마 전에 쌍둥이 낳았다 하더라고요.
경찰은 50대 운전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교사와 원장을 상대로도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박정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신임회장이 2013년 고등학교에 근무할 당시 제자와의 관계 때문에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진행된 교총회장 선거 과정에서는 징계가 성비위 때문이란 의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신임 회장은 당시 한 제자가 조금 더 노력하면 입시에 성공할 것 같아서 쪽지를 보내 응원했다며 반성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서울에 관측일에 가장 빨리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젯밤 서울 기온은 오전 2시 29분에 가장 낮았는데 25.1도였습니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번 열대야는 작년보다 일주일 빠릅니다. 이로써 서울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6월에 첫 열대야를 겪게 됐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가 한 주민으로부터 광명시 모 의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란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민은 병원이 정부가 내린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병 의원이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태어난 지 1004일째 되던 날, 그동안 기른 머리카락을 싹둑 잘랐습니다. 올해 2살 된 이율 양인데요.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소아암을 앓는 친구들을 보고 머리카락을 선물하고 싶다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천사 같은 아이의 1004일을 몽글터뷰 이상엽 기자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머리숱이 많았네요.
많아.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다 자라서 나왔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유라, 머리카락 왜 잘랐어요?
아픈 친구들 더 이해하고.
두 살 아이가 미용실 의자에 앉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깎지 않은 배냇머리를 싹둑 자릅니다. 고사리 손으로 머리카락을 들더니 얼떨떨한 표정을 짓습니다. 태어난 지 1004일째 되던 날 이율양 모습입니다. 배냇머리 왜 잘랐을까요? 아기의 첫 머리카락을 기부하려고 합니다. 1004일이 되던 날 잘랐습니다. 소아암 환우들이 이쁜 가발을 선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 부모를 만나봐야겠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머리카락이 조금 긴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쭉 길러서 1004일이 되던 날 잘랐습니다. 사실은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기를 생각은 없었는데 소아암 친구를 우리가 보고서
그때는 이제 거의 말도 잘 못할 때라서 유리 보여주면서 이런 아픈 친구들이 있어. 이런 친구들 도와주면 어떨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유리도 나도 하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사실 기르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1004일의 여정 어땠을까요?
저도 딸 키우기 전에는 몰랐는데 머리 한번 감는 게 거의 전쟁이더라고요. 세 번 감으면 두 번은 대성통곡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어린 나이인데 알고 있는지 되게 신나했어요. 근데 막상 미용실 가니까 조금 무서웠나 봐요. 얼더라고요.
찰랑이는 머리카락, 비결이 있었습니다.
일단 항암 치료가 굉장히 독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화학 처리가 되지 않은 펌이나 또 염색이 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발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샴푸도 좋은 거 써야 되고 이제 햇빛에 노출 안 되게 또 모자도 잘 씌워야 되고 다행히 또 유리가 콩을 좋아해가지고 또 콩도 열심히 먹으면서
이제 아이를 직접 만나볼까요?
유리 이거 인형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응. 고마워.
유리 삼촌이 오늘 왜 왔는지 알아요?
왜야?
일단 아이와 친해져야겠습니다.
저 카메라에 빨간 물 들어와 있는데 지금?
왜요?
유리 찍는 건가 봐.
저 위에다?
저 위에서. 유리 할 수 있어. 화이팅! 원래 머리카락 길었어요?
응.
유라, 머리카락 왜 잘랐어요?
앞으로 친구도 더 얇고.
아직 말이 서툴지만 어느 날 아이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바라본 세상은 아이의 마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언니, 오빠들한테 주면 머리카락이 자라? 생겨?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희망과 용기, 그리고 또 기쁨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더 열심히 일이랑 힘든 것 같아요.
엄마는 아이에게 마음이 말하는 행복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돈으로 기부를 하고 일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으로 시작해서 네가 이 힘든 과정도 이겨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알려줬고.
선한 마음이 모여 큰 울림이 되듯 그렇게 아이가 자라길 바랐습니다.
우리가 천일 되던 날 하루에 1,000원씩 모아서 100만 원이라는 돈을 기부를 했는데 정말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갖고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클까요?
이거 뭐야?
이거는 피망?
파프리카.
아, 파프리카네.
네, 잉글랜드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황희찬이 국내에서 오랜만에 팬들과 만났습니다. 오늘 자선 축구 행사를 열었는데 빗속에도 2천 명 정도의 팬들이 몰렸습니다. 홍지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산과 우비로 무장한 팬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지난 10년간 황희찬을 응원해온 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일 좋은 점은 실력이고 그리고 잘생겼고 여진구보다 잘생겼습니다.
황희찬과 1대1 대결을 간절히 바라는 꿈나무도 있습니다.
이겨보고 싶어요. 황희찬 선수의 추적기 평소 잡기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황희찬이 공을 잡고 접고 차는 순간마다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팀을 나눠 풋살을 하는가 하면 팬들과 1대1 대결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까칠 초등학교에서 축구를 열심히 하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프리미어리그 선수가 됐는데 어린 친구들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좀 알려주고 싶고.
지난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자로 우뚝 선 만큼 집중 견제에 대비해 풋살 기술들을 연마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빅리그에서 잘하는 선수들 보면 그동안 축구에서 많이 쓰지 않았던 그런 풋살 기술들을 또 많이 쓰고 있고.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3골 이상 넣어 자신의 최고 기록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전 시즌보다는 당연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JTBC 홍중입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